신명기 31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련이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캄캄함을 당하여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너희 집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 장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그래서 복을 받도록 하는 일종의 장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을 써서 주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보관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매 7년 안식년 초막절에 온 백성들을 모으고 그 율법을 낭독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써서 남기고 그걸 매 7년 면제년에 안식년에 초막절에 온 백성이 모여서 이 율법을 낭독함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노래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복과 사망의 경고를 노래로 모두의 입에 부르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장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련이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면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노래를 주는 것도 이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 섬기는 것과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을 실패치 않게 하기보다는 20절 보시면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럽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래. 그러니까 이 장치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을 성공케 하기보다 실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실패가 하나님 탓이 아니요 너희의 완악함 탓이라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해요. 24절부터 보시죠.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너희 집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고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모세도 이렇게 말하자면 예언 아닌 예언을 합니다. 물론 이 예언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 앞날을 내다본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라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과 똑같죠. 누가 난폭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을 할 때 옆에서 뭐라 그래요? 너 그럼 사고 난다. 너 사고 나고야 만다. 그건 뻔하죠. 언제 나느냐의 시간 문제지 사고 날 건 뻔하죠. 난폭운전하고 음주운전하면 사고는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거듭하여 동일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러면 이런 장치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율법의 가치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셔서 갈라디아서 3장 율법의 가치가 뭔가,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뭔가, 거기서 얻는 교훈이 뭔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장면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여기 내용을 제가 천천히 읽어 내려갈 테니까 율법의 가치가 뭔가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좀 설명을 필요로 하죠. 원래 구원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게 하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는 바람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구원은 무엇으로 약속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약속되어 있었다 이거죠. 그건 뭘로 알 수 있느냐? 율법을 주기 400여 년 전에 먼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약속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뭘로 불러요? 믿음의 대표자로 부르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겨났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는 케이스가, 부른 그 케이스가 믿음을 적용한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럴 뿐이에요. 어떻게 불렀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다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방법이야말로 하나님 모든 민족을, 모든 후손을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부르실 하나님의 자손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바로 그 방법으로 부르시겠다고 확약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율법은 왜 준 거냐? 율법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믿음이 구원의 방법이었다면 율법은 왜 준 거냐? 그 얘기예요.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과 자기가 반대로 가고 있는지를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우리 그 교통법규 중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는 곳에서는 중앙선 침범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통법규가 요구하는 기준들이 그 도로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법규가 힘을 못 써요. 범법자가 되질 않아요. 율법은 바로 그래서 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이 들어서자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가 아니라 너희가 죄인인 것이 이렇게 확실하다를 위하여 율법은 동원된 거라고요. 홍수가 났는데 지가 키가 커서 물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키를 재주고 내 키는 1m70이다. 근데 비가 17m 올 것이다. 17m는 여기다. 이거보다 커야 산다.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좀 신명기를 통해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할 만한 분인가? 어떻게 항복할 만한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그의 능력으로 구출하였는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육지를 건너듯이 건넜는가? 어떻게 너희 40년 광야 생활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먹이셨는가?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런 벌을 주겠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그들의 역사와 인생을 통하여 목도하고 가르침을 받고 잊지 않도록 절기를 세우고 노래로 가르쳐놨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율법이 저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 그런 경고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복되심과 그가 하신 경고의 중함을 확인하고도 사람은 죄를 짓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0절부터 보죠.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죄 아래 가두었다는 이 얘기를 표현을 잘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할 말 없게 했단 말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율법을 주어서 낙제게 한 다음에 예수를 보내서 생색을 내는 병주고 약 줬다가 아니에요. 율법을 줘서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대해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없음을 확인시키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보이시고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우리가 자꾸 뭐라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치신 뭐라 그래요? 왜 말로 안 하세요? 이거죠. 말로 하세요. 왜 때리세요? 그죠? 부모가 자식 때리면 뭐라 해요? 자식들이 말로 하래요. 말로 해서 들었는데 때리는 부모 봤어요? 에? 말로 한두 번 해요? 하고 하다가 쌍놈 새끼. 아, 왜 욕을 해? 왜 욕을 했겠어요? 욕 먹을 때까지 안 들었으니까 욕했지. 왜 패냐고? 욕해도 안 하니까 패지. 다음엔 가죽을 벗겨놓을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뭐 가르치는 사람이죠. 몽학선생은 종으로서 상전의 자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을 말해요.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뭘 했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은 이미 처음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서 있어요. 율법이 와서 그걸 흔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뭘 가르쳐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를 가르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레미야 31장 가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새 언약은 보통은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언약의 내용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옛 언약도 언제나 구약 내내 한 언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출애굽 사건부터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누누이 강조하시는 약속입니다.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도 이거예요.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약속이 내용은 같아요. 근데 왜 새 언약이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옛 언약과 차이를 이렇게 얘기해요.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즉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어디가 다르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옛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밖에 있었어요. 율법 시기였죠. 밖에 있었어요. 남편이 되었다 그러죠. 우리를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밖에 있는 방법이에요. 내용은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건데 말하자면 율법이라고 그 이제 옛 언약의 그 대표 상징이 율법이라면 율법이 우리는 밖에서부터 규제를 해요. 신호등이 있고 차선이 있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운전자가 미친놈이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호등이 암만 잘 보이든 차선이 알만 분명하든 운전하는 사람이 장님이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신호등을 분명히 하고 무슨 차선을 형광색으로 칠하고가 아니라 우리 속에 이제 법을 두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부터 하나님 편을 들며 하나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중생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자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보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우리가 끊임없이 뭘 요구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외적 조건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상의 문제를 조건이 좋으면 할 수 있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실패는 언제나 이겁니다. 신호등이 잘 보였습니다. 차선이 분명했으면 내가 지켰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운전자가 술에 안 취해야 된다고 운전자가 눈을 안 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든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원망은 다 뭐예요? 하나님 왜 그때 안 말려줬냐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 고스톱 치러 갈 때 왜 안 말려줬냐 이거예요. 그때 그 신호등만 빨간 불이었어도 내가 잠깐 생각하고 돌아갔을 텐데 그대로 다 파란 신호등이라서 직선으로 고스톱하러 갔다는 건 누가 뭐 흔들어 쌍피에 오광에 쓰리곤데 마지막까지 만나서 고 해놓고 보니까 손에 든 게 없더래요. 그래서 혼자 다 바가지 썼대요. 그러니까 왜 그때 너 이게 마지막 장이야 왜 얘기 안 해줬냐 이거예요. 화투는 지가 쳐놓고. 이 신앙도 고급스러워지려면 별걸 다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 신앙상의 문제는 언제나 이거예요. 우린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요. 율법을 지킬 기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식으로 내가 죄를 안 짓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고 내가 딴짓하지 않도록 언제나 환경과 조건이 나를 딱 맞춰서 한 길로 인도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책임인데 이거.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이 없으면 그 핑계가 조금은 통할 거예요. 조금은. 지금 우리가 신명기 31장에서 보는 게 뭐죠? 뭐 했다고요? 율법을 기록해서 언약궤에 남겨요. 매 7년마다 면제년에 다 온 백성이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왜 며칠 년인지 아세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한 그 후손이 태어나는 시대를 말해요. 디즈니 만화사에서, 월트 디즈니 만화사에서 만화 영화를 7년마다 다시 돌린다는 거예요. 다시 그 영화를 볼 어린 시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7년이라는 기간이. 그러니까 매 7년마다 이걸 못 들었을 새로운 후손을 위하여 7년마다예요. 동시에 그렇게 하면서 큰 사람들은 다시 반복해서 확인을 해요. 노래로 외워요. 노래로 외워요.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되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망한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복받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너 망한다. 노래를 해요. 그러고도 못 지켜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요. 보고 확인하고.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이런 많은 거 말고 그중에 하나만 봤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을 것 같으죠. 홍해를 건너는 건 관두고 홍해 건너는 건 쳐다만 봤어도. 그죠? 열 가지 재앙 말고 그 중에 하나만 봤어도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 같으죠. 만나 말고 믿니? 점 하나 없는 거. 이 정도만도 우리는 그냥 평생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을 것 같으죠. 여러분은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오기를 바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승리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쌓을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귀 기울이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노력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셔서 죄를 대적하십시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 31장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귀중한 교훈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있고 저들의 실패의 이유와 원인과 내용을 밝히 알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그 교훈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성공하기보다 그 실패를 반복하는 적이 더 많습니다. 핑계를 언제나 하나님께 대고 세상에 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것은 너무나 충분하게 하셨습니다. 교훈하셨고 역사를 통하여 보이셨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셨던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우리의 심령을 지키게 하시며 깨우치시며 인도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듣습니다. 우리가 듣고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신 그 인도하심에 아멘하게 하사 우리로 남은 여생에 주를 의지한 승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